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음식을 바쳐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을 중심으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여기에 담긴 그 핵심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제사들이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거든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한 상당히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네네, 그렇죠. 하지만 그 핵심 원리를 딱 잡으면 아, 이게 오늘 우리 삶에도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구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면서요. 정말 매일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상번제죠.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요. 흠 없는 어린 양. 그것도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매일?
네. 이 양을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걸 화제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고운 가루랑 기름 섞은 곡식 제물, 이게 소제인데 이것도 같이 드리고 또 포도주 같은 음료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함께 했습니다.
아, 그 세 가지가 세트였군요.
네. 이 매일 반복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어떤 꾸준함, 그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매일의 헌신, 정말 삶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매일 드리는 거 말고 좀 특별한 상황에 드리는 다른 제사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번제의 화제처럼 제물 전체를 아예 그냥 다 태워드리는 방식이에요.
전부 다요?
네. 이건 주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거나 혹은 죄 용서를 구할 때 드렸어요. 그야말로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죠.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린다. 와, 정말 강력한 상징이네요. 다음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소제입니다. 이건 주로 번제랑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찬양 이런 걸 표현하는 제사였어요.
감사와 찬양.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누룩이나 꿀은 넣으면 안 됐어요.
아, 정말요? 왜죠?
아마도 그게 부패나 변질 뭐 이런 걸 상징하니까 그런 걸 빼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들을 하죠.
순수한 감사. 네, 그렇군요.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어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화목, 평화를 누리고 또 감사할 때 드리는 약간 축제 같은 그런 제사였습니다.
축제요?
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요. 또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물을 바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가족 또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와, 함께 나눠 먹었다고요?
네.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그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같이 식탁에 앉는 그런 그림이네요. 정말 화목이란 이름답습니다. 그럼 좀 더 무거운 주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먼저 속죄제는요,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요?
네. 중요한 건 죄를 깨달으면 즉시 바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 모두가 드릴 수 있게 한 거죠.
아, 모르고 지었더라도 깨달으면 바로 해결하려 했다는군요. 배려도 있었고요. 그럼 속건제는 속죄제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속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에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손해액 있죠? 거기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요? 와,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과 회복을 굉장히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과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져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다 꿰뚫는 어떤 핵심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제사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요? 어떻게 말이죠?
네. 매일 드리는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매주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하루, 또 매년 돌아오는 주요 절기들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냥 제사 종류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시간표처럼 정리해 놓은 거군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있죠. 이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네,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담긴 시간, 즉 카이로스를 구별해서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요청인 거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랄까요?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요구된 재물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연간 어린 양만 1,000마리가 넘었다고요?
맞습니다. 어린 양만 1,086마리 정도 되고요. 수송아지, 순양 합치면 훨씬 더 많죠. 그 수가 정말 엄청나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아, 축복의 예고편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을 때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제사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감사와 헌신, 관계 회복, 또 삶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화목제 중에서도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감사제처럼.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또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약의 주요 제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감사, 헌신, 그리고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눴고요.
네, 이 고대의 구체적인 제사 의식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 또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는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평범하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일상 크로노스 속에서 그런 의미 있는 헌신의 순간,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